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영원한 보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합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목소리 잘 들립니까? 조금만 볼륨 좀 높여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빛과 사랑이 정말 충만히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빛을 밝힐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삶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신 김천환 집사님은 참 저 가슴 속에 지금 은혜의 물결이 아주 막 요동을 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 11일 날 이제 한국으로 가시지만은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July 4th 독립기념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보내셨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보내셔서 좀 피곤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이번에는 좀 좋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내야지. 1번은 없지만 2번, 3번이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독립기념일 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차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얘들이 뭐 나 이야기 듣기 싫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하는 거리를 이렇게 같이 운전해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만큼 멀리는 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집을 별장으로 내줄 테니까 꼭 오시라고 전화가 몇 번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맘 먹고 그래 가자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운전을 해가면서 계속 저한테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는 뭐 뭔가 하고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해가면서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더니 밥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엄마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것이 아주 경치가 아주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 좋은 경치를 이렇게 보면서 야, 엄마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이킹할 때도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참 계속해서 아이들이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로마린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아빠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또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어떤 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칠 때 저희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이나 또 행복한 일이 닥칠 때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이렇게 두시고 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뭐 그렇게 부모들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또 행복해 할 때는 바로 부모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지라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어떻다고요? 넘쳤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은혜의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열려서 은혜가 주권적으로 왕노릇하는 그런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진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굉장히 혼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에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마음에 혼돈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 주제를 좀 더 강력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문자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하겠느냐? 이 질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더 큰 죄를 지어야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은혜가 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좀 죄를 지으면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죄에 그하겠느냐. 이 말은요.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으로 계속 살겠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2절의 대답을 보면은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 영어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능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율법의 기능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역할은 우리를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미국 남북전쟁 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남북 그 경계선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남군도 지지하고 북군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지는 남군들이 입는 그 회색 바지를 입고요, 위에 웃더리는 북군들이 입는 청색 옷을, 웃더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남군도 지지하고 북군도 지지한다 그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마을 근처에서 남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피난을 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군도 지지하고 북군도 지지하니까 누가 나를 죽일 것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총을 두 배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남군이 볼 때는 그 북군의 청색 옷을 보고 북군이다 하고 총을 쏘았고, 북군이 볼 때는 회색 바지를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남군이다 하고 총을 쏘아가지고요, 총을 두 배로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항상 구별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구별되지 않는 삶이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죠.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됨을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둘 다 지지하는 그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굉장히 편해요. 어떤 때는 이쪽이 되고 어떤 때는 또 흰색도 되고 검정색도 되고, 그 회색 지대는 굉장히 좋지만은 그런 회색 지대는 신앙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계속 죄 아래 살 수 없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했는데, 여기 우리가는 누군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를 아세요?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단계는요, 첫째는 듣고, 첫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고, 세 번째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삶에 그 깨달은 것을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믿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2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3단계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는 4단계까지 삶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장 2절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중생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는 그 순간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전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전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깡패 중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습니다. 저는 뭐 깡패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은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건달이었고 아주 유명한 그런 힘이 센 깡패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가 하니까요. 부고장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사망 그래가지고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반신반의한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죽었는가? 어디 뭐 싸움하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죽었는가? 이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 김익두라는 이분이 그냥 건재하게 다니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은 보니까 이제 전에는 뭐 옆에 뭐 이렇게 몽둥이를 끼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끼고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불량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죽기는 뭘 죽어 하고 물바가지를 그냥 김익두에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살았으면 너희는 벌써 요절이 났을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 산 사람,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존재의 삶이 완전히 의인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인데 어떻게 죄의 영향권 아래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우리가 다 짓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죄에 대하여 은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참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과 권세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왕권 아래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면은요. 저는 하늘에 가면은 참 아브라함을 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어디를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섰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은 죄 중에서 계속해서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죄 중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참회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중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 아니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은 정말 다윗의 삶은 죄 중에 살았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한 그 구구절절히 회개한 그 참회록을 기록한 것이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와서 완전히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은 여러분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상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죄에 죽고 은혜 왕국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안식일을 지킨다고 벌을 받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은혜의 왕국에 사는 사람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마음의 일깨움을 받아 그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당신 죄인이요 하고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필리핀 그 섬들의 정글에 숨어있던 그 일본 군인들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군인 중에 한 사람인 히로 오나다 이 중위인데요. 이 사람은 1974년도에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글에 살다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30년간 정글 속에서 숨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30년간. 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제가 살았던 괌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요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나무, 대나무 그 뿌리, 그 대나무 밑에다가 굴을 이렇게 팠는데 그 굴 속에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 딱 하나 누우면은 딱 맞는 그런 굴이에요. 그 속에서 27년간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숨어서 지낸 이유는, 짐승처럼 살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 중에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권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 제도 참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가 도래했더라도 이전의 제도, 그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북한에 지금 민주주의가 딱 되면은요, 이념주의 그런 사상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봉건 제도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일제 시대에 그 식민주의 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 때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애국자였어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일본 법을 지키면은 매국노라 그랬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에 항쟁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였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돼. 자유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때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옛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민주주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우리가 살았습니다. 너무 나쁜 습관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내 생활과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취미나 그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그런 존재의 변화를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죄인이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성도라 부르지 않느냐. 성도란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자라는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 아니냐. 그것을 너희들이 꼭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온통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마 신앙인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내가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제멋대로입니다. 가난과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폭력이 난무한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과 사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에 계속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교회 일을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못한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일 좀 열심히 합시다. 나는 너무 젊어서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운틴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올 10월이 되면은 새로운 직원들을 선출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으로 앞으로 2년간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서부 야영회를 주최해야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하고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교인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되이 일한다면 일순간에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여건과 동기를 부여해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한 달 동안은 교우분들의 허심탄회한 그 의견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타운홀 미팅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좋을지.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모든 교우들에게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게 할 수 있을지 제가 타운홀 미팅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더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과 정말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9월 달에 이런 타운홀 미팅을 가지실 때 아마 안식일 오후 파틀락 후에 하게 되겠죠. 그때는 우리 찬양 연습도 다른 시간으로 바꾸고 그 시간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한 서너 번 타운홀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왕국으로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교회 사명을 이 지역 사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그런 생각을 깊이 좀 하셔서 좀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하나님의 선포를 올바로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변화, 그 존재의 의식을 바로 갖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침례를 받았을 때 너희들도 다 물에 잠겼지 않느냐? 물 속에서 너희가 숨을 멈추지 않았느냐? 그때 나와 연합한 것이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숨을 다시 쉬지 않았느냐? 그 순간 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의식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운틴뷰 교회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외향적으로 이렇게 볼 때 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정말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요새요, 마지막 보루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